전에 G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밝혔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 백악관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며 성과가 많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원하며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미일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켈로엔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6일 기자들에게 핵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할 수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한 번 이상의 회담이나 한 번 이상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이튿날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다음 날인 13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 관리들은 회담이 이틀째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워놨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는 6일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모든 국방 관련 계약을 취소했다며 북한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를 모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단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수단은 국제사회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7일 중국의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G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G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G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를 내야 하고 이와 별도로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만일 GTE가 또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4억 달러는 몰수됩니다. 또 GTE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미국 측 인사가 GTE에 파견돼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관한 조치 중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4월 G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44%를 기록했습니다. M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두 달 전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63%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건강보험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과 농촌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으나 흑인과 민주당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F-16 등 각종 전투기와 방공미사일이 동원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군의 전투력은 국가안보를 보장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치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의 이번 훈련 참관에는 타이완 수교국인 스와질랜드의 운무와트 3차 국왕도 동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의회는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고 상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인권 개선과 개혁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상원도 동일한 내용을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미 하원에 발의된 북핵 기준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의원 4명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앵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성공적인 대북 협상을 위해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역량에 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도 이날 하원의 북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하원 법안 모두 행정부의 총 3개 항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한 최신 보고서, 검증평가 보고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당국을 대표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 진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도미사일의 위치와 보유량, 작동상태 등 세부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또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 시설 현황도 기술돼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한 세부 현황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했거나 또는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수와 관련 시설의 위치, 북한에 남아있는 핵, 탄도미사일 개수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체계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검증평가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 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같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평가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최대 압박 표현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기 전에 지나친 양보를 함으로써 제재 명분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던 최대 압박을 낮추는 것은 정해진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던 최대 압박을 낮추는 것은 정해진 수준이라는 안소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괜찮다며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를 놀랍고 상황을 뒤바꾼 발언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에 앞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적국과 많은 우방국을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방문객의 예의를 지킨 것일 뿐 압박 캠페인은 중단한다는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압박 캠페인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내 모든 이들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 많은 관리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왔고 따라서 국제사회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기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에 힘겹게 동참해온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이 계속될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정은에 대한 종전의 압박 수위로 돌아가기도 어렵게 됐고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조차 다시 거론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대 압박은 김정은을 회담으로 이끈 유일한 수단이자 B카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압박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북한의 큰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북한 담당관은 최대 압박을 거두는 것은 이해할 만하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인 만큼 북한이 그런 기대에 부응한다면 최대 압박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이미 사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담당관은 한국과 중국 등이 북한과 보다 건설적인 경제관계를 갖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부정적인 압박 대신 긍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의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오히려 압박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며칠 전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북 합의에 반드시 담겨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는데요.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준은 높아야 합니다. 미북 회담의 전체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회담 도중 자리를 떠야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더 이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압박 수위도 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압박 수위를 낮추는 건 큰 실수가 될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반드시 지속돼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압박도 계속돼야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해온 행동들에 어떤 변화도 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으면 합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 원칙들이 결여된 미북 합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북 합의가 협정 형태로 만들어져 상원에 제출될 경우 공화당 측에선 어떤 조건 하에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협정이나 제재 완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회담 개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에 진지한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혜택을 제공할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일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겠지만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대북정책 향방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려되는 사항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동맹 약화,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꼽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입니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단지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약속이며 동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 문제 또한 북한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이 비핵화의 조건인 체제 안전 보장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한미군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에 포함돼서도 안 됩니다. 동맹국들 사이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의회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종전선언에 관한 세부 합의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이번 회담을 여전히 매우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만 추측이 난무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과의 인터뷰, 미북 회담의 전망과 우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인권 개선과 개혁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여러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체성을 집중 해부한 보고서 김정은의 교육을 발표했던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석좌는 VOA에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볼 때 비핵화 의지는 개혁과 인권 개선 움직임을 보일 때 진지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optimism for me. I haven't seen any signs that the North Koreans are starting to reform their system in that way to allow for dissent.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강조한 미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받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인권 침해에 관한 개선 노력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신호는 없다는 겁니다. 박석자는 북한 정권은 오히려 폼페오 장관의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와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현 상황에선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민간 지원에 관심이 없다며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를 거의 날마다 비난하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연계하거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함께 제기하는 데 대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5일 상원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사안을 의제에 담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it would be a mistake to overload the agenda. As you mentioned, there are human rights. What are you going to do?
미북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담으면 실책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온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이날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인권을 제기하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실패를 위해 회담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actual steps on human rights, treating their people better. Would actually be a very important indicator of whether this regime is not going.
인권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에도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끝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과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독재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우선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서 후퇴해 북한 정권이 불편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북한 정권의 대화 행보는 평화에 관한 게 아니라 제재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진정성은 인권 개선을 통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peace. This is simply about appeasing the Kim regime.
미국이 최대의 경제 제재와 인권 압박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하지 않은 채 남북 경제 협력을 재개해 제재를 차단하며 기존의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할 것이란 겁니다. 미국 각계각층의 50여 명의 대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들도 별도로 공개 소환을 백악관에 보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사실상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해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인권 문제보다 미국 국민의 이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대대적인 외국 투자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돕고 민주주의와 개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도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VOA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열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마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관리는 당시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적임자를 빨리 찾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지만 특사 자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해 1월에 떠난 후 17개월째 공석입니다. 비어이 뉴스 김용곤입니다.
미국의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와 외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상징인 정치범들의 석방과 국제인권 전문가들의 방북 조사가 미북 합의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 인권과 종교 자유를 포함하라고 미국 사회 지도자 5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이고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회담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종교자유연구소를 통해 1일 발송한 이 공개서한에는 미국 내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윈스턴 로드 전 주중 미국 대사, 앤드류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처장 등 전직 외교관리들,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만 명의 남성과 여성, 심지어 어린이들, 많은 기독교인이 김정은과 그 정권에 학대당하는 현실을 인식하길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상 국가 고문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는 서한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50여 명의 대표는 공개서한에 이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세계기독교연대의 북한 보고서를 첨부하며 네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선의의 제스처로 상당 규모의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북한과의 모든 합의 후 한 달 안에 국제적십자사와 유엔 조사위원들이 북한 내 모든 수용소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들은 또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의 감독하에 석방된 수감자와 가족들의 자진 이주를 위한 할당 규모를 정하고 미 종교자유대사, 유엔의 종교자유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북 합의 후 한 달 안에 방북해 자유롭게 어느 지역이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들은 또 서한에 지구의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북한인들의 사진과 그림 석장도 첨부했습니다. 대표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21세기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인도주의 재앙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고하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모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김혜성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북한 정권도 교체해야 되고 큰 틀에서 북한의 변화를 시켜야 한다면 교류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교류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방이 되는 조건에서만 사회적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 북한 내에도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계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이번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북한의 개방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개방하면 국민들이 좀 뭔가 이제 압박 속에서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혁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져요. 첫째로 뭐 이제 비핵화 목적이지만
리 씨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경우 북한의 변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 인권 등 그 다음 문제 해결도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같은 낙관적인 기대들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회담 하루 이틀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거나 회담에 참가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리 씨는 3대에 걸친 북한 김씨 정권의 협상 방식을 고려할 때 그 같은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동지회 김창호 회장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고향의 형제들을 만나고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전쟁이 종식되고 북한의 폐쇄 정책이 끝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응한 북한의 속셈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생각하고 뭐 하는 대로 뭐 이 담판이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뭐 김정은은 어쨌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으려고 아마 할 거예요.
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 같은 속셈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당초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면 회담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탈북자들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행적을 볼 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에 만 번 중에 단 한 번 기회를 김정은이가 잘못 사용한다면 정말 영원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 대표는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소됐던 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고 엎드려 빌었다는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로부터 제기됐습니다.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김정은이 미국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엎드려 빌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들은 6일 줄리아니 법률 고문이 이스라엘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지난달 취소했던 이유는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미 행정부 최고위 관리를 모욕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핵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줄리아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자 김정은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김정은이 취하도록 만들려던 자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줄리아니 고문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미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도 비핵화 일정표를 너무 길게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적대적 성명을 이유로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주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후 김계관 제1부상명의의 성명을 통해 회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이날 한 조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북 정상회담에 동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네이 고문은 볼튼 보좌관이 싱가포르에 간다며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에 볼튼 보좌관이 참여하지 않아 북한 문제에서 빠진 것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네이 고문은 볼튼 보좌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며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거나 세부적인 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튼 보좌관이 미북 회담 준비 과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의 이런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오 국무장관을 분노하게 했다며 볼튼 보좌관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회담 관련 과정과 북한 이슈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 해안경비대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모여 테러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정치 상황보다는 인명이 우선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지휘관의 외침이 울리자 테러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필압된 선박 주변으로 한국 해경의 헬리콥터와 방탄 보트가 모여들자 저격수의 사격을 받은 테러범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한국 해경의 헬리콥터가 한미 윗부분에 도착했고 로프를 탄 대원들이 배 위로 안착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기가 그려진 헬리콥터도 같은 위치에 러시아 대원들을 차례로 내리면서 한국과 러시아 대원들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7일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열린 북태평양 해상 치안기관 6개국 합동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각국 해안경비대와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연례 훈련으로 이날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이 테러범들에게 필압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습니다. 테러범들이 진압된 뒤에는 각 나라의 함정들이 물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고 불이 붙은 필압 선박의 화재 진압에 함께 나섰습니다. 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 해안경비대의 리차드 마우리 대령은 바다라는 특수성이 각 나라들의 협력 관계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This forum focuses on operational matters and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re are geopolitical issues that that can separate us, we choose not to focus on those issues. We focus on the 국경이 분명하게 그어진 육지와 달리 경계선이 모호한 바다에선 함께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의 어선을 단속해야 할 일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례 합동훈련은 각 나라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역내 정치적 문제보단 서로 연결하고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운영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 해안경비대는 러시아인은 물론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 등 어떤 누구라도 같은 해양인이라는 생각 아래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마우리 대령은 강조했습니다. We all come together when it comes to responding at sea because we're all mariners and we take care of the sea. The US Coast Guard 마우리 대령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운용 중인 미 해안경비대 함정에는 중국인 경비대원들이 탑승해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와 국가 차원에서 협력하는 분야는 우주 그리고 해안경비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러시아 측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국 해경특공대의 한 대원도 연합훈련만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작전팀과 중국 작전팀과 공조훈련을 통해 각 연합국가 간 달린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저희 해경특공대 전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날 훈련은 평온한 날씨에서 시작됐지만 훈련 중반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해무가 심해지고 파고가 높아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에 뛰어든 일부 훈련 참가자들이 구조선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헬리콥터가 해무에 가려 바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경민 한국해양경찰청장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훈련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기상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사태에 잘 대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과 동맹의 위협이 되는 가운데 컴퓨터 관련 기술의 대북 수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정보분석업체인 레코디드 퓨처의 프리실라 모리우치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전 국가안보국 NSA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 담당관을 지낸 모리츠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법과 제재로 컴퓨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방물자처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컴퓨터와 전자기기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우선 왜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nd we've been really exploring North Korean leadership internet activity for about the past year. So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지도부의 인터넷 활동을 계속 분석해왔습니다.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인터넷상에서 저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낸 것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북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고 북한 고위 지도층이 매일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분석해 미국의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출 통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컴퓨터나 관련 기기 수출은 엄밀히 말해 제재나 수출 통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Yeah, so that's like a it depends answer. So I guess there's a couple parts to that.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최대 압박 캠페인과 여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사치품은 북한에 수출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치품에 대한 규정과 해석이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50유로 이상의 전자기기는 모두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모든 민간용 전자기기를 사치품으로 규정합니다. 일본도 비슷하지만 국가들마다 해석이 다양하죠. 미국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17년 기간 중 7년 동안은 컴퓨터와 관련 기술 수출이 합법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48만 달러 상당의 관련 품목들이 북한으로 수출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북한 지도층이 사용할 정도 수준은 됩니다.
2014년 한 해에만 21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와 전자기기들이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왜 연도에 따라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까요?
Broadly, we saw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like ou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크게 보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다자회담에 관여하는 것과 수출 통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대북 수출에 대한 허가서가 더욱 많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정확한 이유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시고자 하는 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Yeah, so I guess like if you're sort of asking like what's the problem?
I'd say there's sort of two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의 수출 통제법에 큰 구멍이 있고 법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불리한 국가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나 국제사회와 함께 현재 기술 관련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죠. 또 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중국으로의 수출과 관련돼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 관련 기술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과 분쟁이나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군사 기술들이 중국에 수출됐다가 나중에 미국에 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죠. 이런 점을 북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미국 정부나 사업체들의 해를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과 거래하다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중국의 대표 통신 장비 업체 GTE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재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GTE가 미국산 컴퓨터 등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십니까?
ZTE selling American-made products to North Korea. It was one of the violations.
제가 언급한 것은 GTE가 미국산 물품을 북한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확인한 공개된 자료를 통해 GTE가 정확히 어떤 물건을 북한에 판매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GTE는 미국 회사들이 만든 메모리 칩이나 스마트폰을 북한에 판매했습니다. GTE를 보고서에서 소개한 이유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이 큰 성공을 거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미국은 GTE와 2년 동안 수출 통제법 위반과 관련해 협상을 했고요. 이 큰 회사를 무너뜨리게 하려 했습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다는 대마불사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수출 통제법을 간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제재는 해제됐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운영되는 거대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수출 통제법이나 제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Yeah, so I think lik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are two tools that work over time, right?
제재와 수출 통제법은 시간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시간과 일관성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법을 북한에 적용할 때는 그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기술을 창출하고 퍼뜨리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전통적인 수출 통제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방식은 탄도미사일 부품이나 핵물질을 통제하는 데는 작동할 수 있겠지만 기술 유입을 제한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그런 기술을 막기 위해 전통적 수출 통제 방식과 나란히 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That's right. And corporations. Sony, right? About,
맞습니다.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죠. 소니 영화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보세요. 한국의 기업들 역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실라 모리오치 레코드 더 퓨처 연구원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컴퓨터 관련 수출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중강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 기온도 17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중강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해산, 청진, 선봉, 삼지연 지역에는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1도. 원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청진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VOA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알려드립니다.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VOA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로 비핵화를 꼽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해 오는 10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여러 번 회담을 진행하거나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켈로웬 코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6일 기자들에게 핵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한 번 이상의 회담이나 한 번 이상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이튿날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다음 날인 13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 관리들이 회담이 이틀째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워놨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는 6일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모든 국방 관련 계약을 취소했다며 북한과의 직접적 관계나 간접적 관계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수단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수단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수단은 국제사회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7일 중국의 대형 통신 장비 업체 G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G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G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를 내야 하고 이와 별도로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만일 GTE가 추가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4억 달러는 몰수됩니다. 또 GTE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교체되는 것은 물론 미국 측 인사가 GTE에 파견돼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관한 조치 중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4월 G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44%를 기록했습니다.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두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63%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최대 이슈로는 건강보험과 경제 그리고 일자리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